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우리가 하는 그 상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수일을 맞이해서 우리 손목에 십자가를 그는 또 긋는 이 상징적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없이는 이 상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상징적으로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자니라 얘기예요.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딱 맞게, 예, 오늘에 맞게 일부러 맞춘 것 마냥 이렇게 딱 맞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탁탁 맞게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예,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에 주의하여 또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까지 봤습니다. 그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첫 번째 종류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심판의 대상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2장 1절부터 보았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고 오늘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게 되는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느냐. 그는 보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냐면 잘못된 긍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고 더 이상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이미 선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당연한 거고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지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상징보다 신앙의 내용을 보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하나 이상의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다들 긍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긍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지가 뭘까요? 긍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그런데 이런 긍지에는 정당한 긍지가 있고 잘못된 긍지가 있어요. 마땅한 긍지, 옳은 긍지, 정말 바른 긍지가 있는데 또 반대로 잘못된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긍지는 사람들에게 삶에 큰 유익을 끼쳐요. 그 긍지가 있으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돼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것이 뭐예요? 소속감. 그것이 뭐예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아주 힘있게 만들어요. 서로를 의미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잘못된 긍지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긍정적인, 옳은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바른 긍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긍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소위 그 엘리트였던 남편이 있어요. 예. 엘리트라고 하면 명문대학, 서울의 명문대학 출신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나온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자신의 긍지가 너무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긍지 때문에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그래도 누군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회사에서 직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 못하겠다 박차고 나와요. 예, 박차고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이 아이고 어렵게 사니까 또 이렇게 알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직장을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따져보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못하겠는가. 수년 동안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기분 나빠 못하겠다. 또는 그 회사는 작아서 내 스펙을 가지고는 그 회사는 너무 우습다. 그래서 내내 빈둥빈둥 돌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업도를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너무 애써요. 너무너무 애써요. 그 모습을 봤어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긍지예요. 이 잘못된 긍지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정말 이 긍지가 강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민족이 강한 긍지를 갖고 있어요.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긍지예요. 이분들은 대단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너무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의인의식이 강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 표시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항상 머리에 이 빵떡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지금도 머리 이거 깎지 않고 줄줄 매달고 다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풀어질까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고 이렇게 다니고.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기본적 자부심, 긍지가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오죽하면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겠어요. 심지어 어떤 나비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어떠냐면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존재케 했는가? 그것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하면, 정말 교만 덩어리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방인들을 존재하겠느냐? 이방인들을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랍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 가능한 일이에요.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자신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돼 있어요. 여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한 것은 유대인의 긍지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긍지를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위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너희들은 말이야 한번 들어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 우쭐대고 살았던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둘추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했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했대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또 세 번째는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대단하지요. 이 정도면 커다란 긍지를 가져도 될 만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되어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달달달 외웠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에 근거해서 지식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웠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율법에 대해 엄격했어요. 대단히 엄격했어요. 어릴 적부터. 죽도록 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게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좋게 보였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죽도록 율법을 외우고 또 외우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을 전혀 외우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볼 때 곱게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절대로 곱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대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쉬운 성경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뉘앙스인지.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대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어떤 고위직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출신 배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8절 말씀해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지. 그래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그래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잘하고 교회에서 요구할 때마다 순종 잘하고 그러면서 위험한 건 뭐냐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신앙은 그래도 꽤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모두가 동일한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고 깔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외에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깔본 거예요. 맹인이다, 어둠에 있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우습게 봤어요. 깔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재밌는 생각을 해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 끝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그 끝말. 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스승이고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사람의 어떤 율법을 해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자신의 삶을 보여줘야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행동에 진정성이 인정받아요. 그렇죠? 말만 잘해갖고는요. 안 돼요. 안 믿어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아들이 어지간히 공부를 안 하니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아브라함 링컨은 내 나이 때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말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참 재밌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조목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비판한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했던 말이, 아니 주도 했던 일이 뭐냐면 고리 대금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술과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긁어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또 두 번째 비판의 내용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들은 그 죄에 빠졌어요. 우상을 가증한 것임을 알고도 바로 우상의 죄에 빠졌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유대인의 이중성이다. 이제 유대인의 이중성이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니 율법이니 하다가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보다는 신앙의 내용으로 삶 속에 보여야 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 직분이 뭐야?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형식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징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점을 한번 잠시 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끔찍이 여기는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세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을 표시하는 이 표시 할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의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진 것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이런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틀린 말이죠. 25절 2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놀라운 것, 파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순종치 않으면 그 할례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할례 받은 자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 대단히 파격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할례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잖아요. 내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 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된 관계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상징이 유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저 할례 받은 것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순종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보다는 할례라고 하는 이 상징을 보다 더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결혼 반지 하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는 결혼할 때 서로 언약의 의미로 주고받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지는 버젓이 끼고 다니면서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이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은 그저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 반지를 끼고도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할례라는 상징만을 강조하는 유대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드러난 그리스도인,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인, 상징으로만 꾸며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몸에 행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영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과 영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말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아요.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의 회개도 없어지고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지기도 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세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늙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문 입구에 왔더니 줄을 너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데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 대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얼굴과 만들어진 얼굴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 작업하느냐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대요. 성질 급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지옥이라도 가게 해줘라.
빨리 들어가고 끝내자.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갔더니 역시나 지옥에도 줄이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대.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워낙에 찜질방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놔서 웬만한 뜨거움 갖고는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보수 작업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줄을 많이 서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겉모양만 화려하게, 겉모양만 아름답게, 겉모양만 위대하게, 경건하게 꾸미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할례는 그저 상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상징도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손목에 십자가를 그으며 또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지요. 내용이 없이 어떻게 상징으로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할례만 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었다. 아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의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먼저 같이 하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아무리 불러도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